감사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26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76면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26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276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됨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합시다. 1000번째 예물 45번째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김영자 군사님. 1000번째 예물 402번째 드립니다. 김찬귀 군사님. 하나님께서 귀한 예물 기쁘게 받으시고 크신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찬에 관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씀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고 있던 사도 바울이 대단한 책망을 냈습니다. 심지어 뭐라고 말씀까지 했냐면 오늘 17절 말씀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안 되고 해롭다라고 표현을 한 것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이면은 제일 먼저 애찬식을 했습니다. 애찬식은 식사를 말합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면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성찬식을 그 뒤에 예배 말미에 거행을 했습니다. 주로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본 것은 아니지만은 아마 이렇게 예배를 드렸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특별한 것은 모였을 때에 식사를 같이 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성찬식을 했는데 초대교회 때는 모일 때마다 애찬식, 이 성찬식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내가 올 때까지 이 성찬식을 행하면서 나를 기념해 다오. 즉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념해 다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기억을 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그 십자가를 늘 꼭 기억을 하라고 하는 의미에서 성찬식을 행했던 것이죠. 근데 이 모임에 대해서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롭다.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경고의 말씀입니다. 모이면은 서로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모였는데 서로가 서로에게 해를 끼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찬의 의미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예배를 받는 대상에 대한 개념도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그렇죠.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답이 정확하게 나와야 됩니다. 예배는 오로지 하나님을 위한 겁니다. 우리가 왜 흩어져 살다가 모입니까?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위한 거죠. 이 예배가. 근데 예배를 받는 대상을 잃어버렸습니다. 만약에 이들이 하나님을 생각을 하고 염두에 두고 있었더라면은 이렇게까지 해롭다라고 하는 표현까지는 듣지는 않았을 겁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 예배가 무너져가고 있었고 성찬이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사실 교회는 모이면은 다툼도 있고 분쟁도 있습니다. 교회가 다툼도 없고 전혀 분쟁도 없고 그냥 그대로 좋게 흘러갈 수만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자신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나를 보면은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니까 모이면은 분명히 이 속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8절 시작.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나도 대충은 듣고 알고 있다라는 거죠. 너희가 모일 때에 분쟁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화목하기를 원하시고 화목을 말씀을 하셨지만은 전혀 다툼이 없을 거다라고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직 덜 된 인간이기 때문에 성화가 덜 되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은 그곳에는 분명히 상함도 있고 분쟁도 있고 팀도 나눠지고 파당도 있고 그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맞아. 드림 교회도 분쟁이 있지. 우리 교회 분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좋겠지만은 크고 작은 이런 다툼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진정한 예배자가 된다면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경배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 그 하나님을 안다면은 우리의 분쟁은요, 다툼은 그냥 다툼 그렇게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죠. 처음에는 다투지만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우리 마음속에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거는 아니야. 그건 네가 잘못해서 네가 한 발 앞서 나간 거야. 네가 먼저 네 기질을 보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미안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용서를 해주고 우리 속에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만 드러나기를 우리도 서로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다툼이 있다고 할지라도 서로 화해하고 한 발자국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이게 정상적인 교회의 모습이죠. 이런 가정은 어떻습니까? 이런 가정은 평안하십니까? 가정은 다툼 없이 그냥 잘 지내갑니까? 그렇지 않죠. 30년간, 20년간, 30년간 각기 다른 곳에서 살아왔고 그리고 결혼을 또 누가 합니까? 전혀 다른 사람들이 하죠.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는 거죠. 성별도 완전히 다른데 지금까지 살아왔던 문화도 완전히 다르고 성격도 완전히 다르고 그러니 이 두 사람이 만나면 뭐 하겠습니까? 성별이 완전히 다른 두 사람이 만났으니까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었으니까 만나면 뭐 할 것 같습니까? 뜨겁게 사랑하죠. 그죠? 또 반면에 또 뭐도 합니까? 뜨겁게 싸우기도 합니다. 그게 가정이죠. 그러나 거기에서 멈춰버리면 안 되죠. 내가 잘못했다고 이렇게 하면서 가정의 서로가 다시 화해를 해나가면서 한 단계 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생각을 하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그리움도 있고 미안함도 있고 남편들에게 마이크를 다 갖다 대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소감 한마디 하시라고 딱 되면은 남편들 입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아내를 향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마이크를 탁 대면은 박어동 집사님, 제가 마이크를 집사님이 되면 집사님 뭐라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나를 만나서 내가 고생만 시켜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아마 이렇게 남편들은 대답을 할 겁니다. 그게 가정이죠. 형제들을 생각을 하면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보고 싶고 이런 것이, 그래서 가정에는 눈물도 있고 웃음도 있고 미안함도 있고 그런 것이 가정 아닙니까? 다툼이 전혀 없는 곳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도 바로 이런 가정과 같은 교회죠. 다툼은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다툼을 통해서 좀 더 단단해지고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런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다툼이 있을 때에 너무 힘들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분쟁을 통해서 나를 돌이켜보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더 깨어지면 되는 것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발견을 하고 나누어주면 되는 것이죠. 성장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분쟁이 있거나 다툼이 있으면은 의식이 있는 분들은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회복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일 다음에는 더 깊은 사랑을 할 수 있도록 더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가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조금 더 나아갈 수가 있죠. 근데 고린도 교회의 분쟁은요 이런 단계가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분쟁이 아니라 단순한 파당의 문제가 아니라 19절 말씀처럼 파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또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파당도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럴 때는 그러나 고린도 교회의 이 파당은요 진리 문제가 아니라 욕심과 이기심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이 뭐라고까지 말씀을 했냐면 2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게 기가 막힌 말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만찬을 이 성만찬을 거행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이 말씀에는 너희가 모여서 성만찬 할 수 없다라고 선포를 해버립니다. 얼마나 아픈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또 여기서는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신 때는 정말로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이 속에 너희가 제발 좀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라는 말씀이죠. 그렇게 할 거면 하지 말라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하라는 것이죠. 성만찬을 하라고 하신 주님께서 왜 하지 말라고까지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는요 성만찬을 회개하고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따라서 하겠습니다. 받아 먹으라. 분명하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 떡은 내 살이다. 받아 먹으라. 이 포도주는 내 피다. 받아 먹으라.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먹고 마셔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고린도 교회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예식을 따라서 그대로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저녁 식사를 같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는 식사 그 말미에쯤에 가서 떡을 가지사 나누어 주시면서 받아서 먹어라.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받아서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서 흘리는 내 피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초대교회에서는 주로 모이면은 먼저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나누었고 그 다음에 이 성찬식을 겸해서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죠. 21절 말씀, 21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시작.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이게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교회에 나올 때에 한 가정, 이 가정교회를 말하는데 가정교회를 모일 때에 사람들이 먼저 오는 사람들이 있었죠. 이들은 주인들이었습니다. 부자들이었고 이들이 올 때에 음식을 만들어서 가지고 옵니다. 다란 접시에 다들 나누어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다 가지고 와서 진열을 해두죠. 그리고는 처음에는 좋게 했습니다. 음식을 먼저 온 사람들이 먹고 그 다음에 늦게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음식을 따로 나누어서 이렇게 두었죠. 그래서 늦게 온 사람들도 이 음식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늦게 온 사람들은 주로 노예들이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주인 집에서 음식을 가지고 올 수 없는 노예들이 예배는 드려야 되겠고 그래서 일을 마치고 바로 교회로 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주로 힘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일을 해야만 되는 사람들, 그리고 노예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언제부터인가 부자들이 음식을 가지고 와서 떵떵거리면서 다 먹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시장한데 먹지 못해서 배가 너무 고픈데, 어떤 사람들은 너무 많이 먹고 배가 이만큼 나와 있고 포도주를 많이 마셔가지고 취해 있는 상태입니다. 처음에는 참 좋았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렇게 그들의 모임에 문제가 생겼던 것이죠. 무슨 일이 발생했겠습니까? 늦게 온 사람들이 먼저 와서 식사를 다 하고 취해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이 섭섭하면서 원망하는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니 이게 교회냐고,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러면서도 우리를 주 안에서 형제라고 이야기하냐고, 이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겠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성찬식을 하죠. 이것은 예수님의 몸이고 이것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이걸 받아서 먹으시기 바랍니다. 이 피를 먹고 이 잔을 마시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는 겁니다. 한 형제입니다. 이렇게 성찬식을 거행을 하는데 한쪽에 늦게 온 사람들은 마음이 섭섭하고 이상하게도 예배를 드려도 전혀 은혜가 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설교하시는 분이 우리는 한 형제입니다 라고 해도 막 속이 불편하고 마음이 힘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드려서는 안 됩니다. 이걸 바라보고 있던 하나님께서 한 말씀 하신 겁니다. 차라리 그 모임 하지 말라고, 성찬식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들이 성찬식의 의미를 제대로 좀 알았더라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본인의 생명까지도 다 내어놓으시고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면서 이렇게 죽어주셨는데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이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은 나만 배불리 먹고 나는 취해 있고 늦게 온 사람들은 먹을 것 찌꺼기만 남겨두고 마음이 섭섭하든지 말든지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듬뿍 받았으니까 나도 이 사랑을 흘려 보내주어야 되죠. 그래서 늦게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음식을 정성껏 잘 떼어놓고 나누어주는 이 모습이 정말로 아름다운 겁니다. 모여가지고 자식 자랑하고 내 자랑하고 우리 집 자랑하고 음식 자랑하면서 다 먹어버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이 성찬의 의미를 안다면 예수님처럼 나도 섬기고 싶고 나도 예수님을 자랑을 하고 싶고 나는 사라지고 예수님만 드러내고 싶은 것, 이게 정상적인 교회의 모습이죠. 그래서 22절에서 사도 바울이 막 책망을 심하게 합니다. 22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고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어서 여기 와서 먹고 마시면서 다른 사람들을 마음을 섭섭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느냐? 그리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은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니죠. 오죽했으면은 이 모임은 해롭다라고 말씀을 했겠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계속하고 있으면 일반 세상 사람들의 모임보다도 더 못한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도 사실은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의 마음속에는 상처가 많죠. 이들도 성찬의 의미를 제대로 알았더라면 이렇게 섭섭해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내가 교회에 먹으러 온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왔으니까 내가 좀 못 먹어도, 내가 좀 못 받아도, 그래도 내가 오히려 더 섬겨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나도 음식을 가지고 와서 드려야 되는데 그거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정상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제대로 거행을 하고 의미를 정확하게 안다면은 부자들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가난한 사람들도 이렇게 반응을 보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서로가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보면서 그걸 개선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성찬식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면은 교회가 제대로 되어서 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성찬이 누구에게서부터 왔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내가 전해주는 이것은 예수님에게서 내가 받은 것인데 내가 전해준다. 성찬식은 이렇게 해야 된다 하면서 마태복음 26장 26절에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받아서 마시라 이것은 곧 내 피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찬식을 조금 이따 여러분 이 빵을 먹을 것이고 포도주를 마실 것인데 이것은 예수님의 살이고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먹고 마시라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먹고 마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것을 한 번 더 확인을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고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찬식이 끝나고 나면은 내 안에서 입을 벌리면은 예수님이 나와야 되고 예수님의 사랑이 나와야 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찬식을 제대로 하고 나면은 나가실 때 우리가 누구를 닮아 있냐 하면은 예수님을 닮아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성찬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말씀을 이 성찬식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성찬식이 끝나고 나면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에게서 이런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 사랑을 나도 이제는 나누어 주어야 돼요. 왜? 내 안에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으니까 나도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남아프리카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화인데요. 아마 아실 겁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지금은 조금 나아졌습니다만은 그 이전에는 인종차별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흑인과 백인은 나뉘어져 있었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흑인들만 가는 교회가 있었고 백인들만 가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날 이 흑인들의 교회에 성시온교회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이 고난주일이었습니다. 고난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성만찬을 하기 전에 세족식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누가 들어와서 그 자리에 앉아있었냐면은 대법원장인 올리브라고 하는 백인 대법원장이 혼자 이 성시온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세족식 시간이 되었을 때에 이 올리브 대법원장이 무릎을 꿇고 한 흑인 여인의 발을 씻겼습니다. 이를 위해서 대법원장이 그 교회를 방문을 했던 것이죠. 마르다라고 하는 여인의 발을 씻겨주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놀라서 흑인들이 대법원장을 그냥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이 흑인 여인의 발을 다 씻겨주고 난 다음에 이 올리브가 일어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 집에 하인입니다. 노예로 있는 사람입니다. 이 여인은 한평생 우리 집 아이들의 발을 수백 번이나 더 씻어주었습니다. 그걸 바라보고 있는 나의 마음은 늘 마음이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우리 집 아이들의 발을 수백 번이나 씻어준 바로 이 마르다의 발을 제가 씻어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올리버 대법원장은 올바른 일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는 이 일로 인해서 대법원장에서 파면을 당했습니다. 나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야말로 참으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자유로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기뻐하며 감사했다고 그럽니다. 마태복음 10장 45절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바로 이 길 아닙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가 화해를 하고 섬겨주어야 하고 또 섬김을 받으면서 또 나도 섬겨주고 주고받는 이런 관계,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바로 이 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한다면은,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때로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그것 이겨내시고 한 단계 더 나아가셔서 바로 예수님처럼 섬기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사랑으로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찬식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성찬식을 함부로 먹고 마시면은 그러면은 힘들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다 같이 고린도전서 11장 말씀 28절 말씀을 28절과 2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8절과 29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성찬식을 행하기에 앞서서 여러분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회개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혹시 분쟁이 있었거나 다툼이 있었거나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거나 그러면은 회개하시고 여기에 성찬식에 동참을 하셔야 합니다. 성찬식은 반드시 동참을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떡을 먹고 이 피를 마시는 자는 내가 그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증거를 가진 자가 되는 것인데, 그래서 반드시 먹고 마셔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냥 그 마음 가지고 성찬에 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30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이 성찬식의 폐단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잘못하면은 너희 중에, 그러므로 무슨 뜻입니까?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면서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면은, 그렇게 되면은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찬식에 임할 때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으실 수 있다면은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를 돌이켜보고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 사랑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저도 이 사랑을 나누어 주지 못했던 것 용서해 주시고, 미워했던 것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혈기 부렸던 것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나를 돌이켜봅니다. 나를 정결하게 해 주옵소서. 반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눈을 한번 감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씻어야 할 제목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저의 죄를 먹고 마시고 싶지 않습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의 성찬식에 동참을 하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싶습니다. 부족하지만은 때로는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그 핵심에 제가 서 있을 수는 있지만은 하나님, 나를 돌이켜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정결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앞에 올바르게 설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행위는 내가 미워하고 있던 사람, 하나님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제게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고 싶지 않습니다. 죄를 먹고 마시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사실 이 성찬에 임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성찬에 당당하게 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얼마나 죄악투성이입니까? 얼마나 우리 가운데 분쟁이 있고 미움이 있고 다툼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그러나 용서를 구합니다.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약한 자, 병든 자, 잠드는 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꼭 붙들고 일어나 청년처럼 뛰며 걸으며 싸우며 이길 수 있는, 악한 자와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 교회는 이 성찬식을 행하고 난 이후에 책망을 받았습니다. 너희 그 모임은 해로운 모임이다. 주의 만찬을 너희가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러한 책망을 들었습니다만은,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행위나 미워하는 마음 있다면은 그것도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투고 분쟁하고 나뉘어지고 했다면은 그것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 다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